오늘 주일 예배는 명절을 앞두고 드리는 예배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 전에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명절은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가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고향에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게 맞죠. 그때 제가 지구가 둥그니까 제주가 위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내려갑니다. 우리 가정예배 예배 순서자가 미리 다 짜여져 있습니다. 예배 인도는 제가 맡았습니다. 설교는 우리 형님 목사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전도사님으로 은퇴하신 어머니가 하시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워십 댄스는 우리 강아지들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동안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도 가족이 많이 모이든 아니면 두 명만 있든 혼자 계시든 또 정말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명절에 그렇게 해서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추석 명절에 그런 감사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로비에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 숫자만큼 가져가셔서 이번 명절은 가족들이 함께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 이 질병은 주로 뇌혈관 질환을 포함한 마비 증상을 동반하는 질병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곳에 아주 심각한 중풍병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5장 18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중증이죠. 거동을 거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각하기에 침상에 누인 채로 사람들이 침상을 들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온 거예요. 나음을 받겠다는 의지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집을 물어물어 찾아 열심히 왔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온몸에 땀이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온 그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9절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있어요. 뭐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네 개 정도를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들어보시고 나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첫째는 짜증 부리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이 안 보이면 지금부터 하는 거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화내는 거 아니에요? 양해를 구하고 할게요. 야, 내가 미리 가보고 오라고 했어 안 했어? 무조건 가면 된다고 우기더니만 이거 어떡할 거야 이제 이거. 아, 짜증나 진짜. 여러분에게 한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자 방법이 안 보이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크게 하면 또 잘 아는 사람일까 봐 부담이 돼요. 어떤 일이 길이 안 보이면 막 짜증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안 되면 원망을 해요. 두 번째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멘붕이 와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야, 좀 조용히 해봐, 좀. 아우, 정신없어. 상황이 이럴 줄 누가 알았냐? 어?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일단 좀 앉아서 좀 생각 좀 해보자. 아우 정신없어. 요렇게 어쩔 줄을 몰라서 일단은 주저앉는 스타일이 있어요. 세 번째 반응이 있는데 현재의 상황을 빠르게 수용하고 적응하고 또 결단하고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이야. 여기서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이럴 거야. 오늘은 일단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서 철수하고 다음에 오는 걸로 합시다. 이런 분이 있어요. 네 번째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침착하게 어떻게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끝까지 침착하게 찾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다들 흥분하지 마시고요.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 어떻게 왔어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각자 흩어져서 찾고 기도도 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짜증부터 나고 원망하는 사람인지,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인지, 빠르게 현실을 수용하고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인지, 끝까지 대안을 모색하고 어떻게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인지, 어디에 가까운지 자, 찾으셨어요? 네. 자기를 생각해야지 또 생각하면서 원망과 짜증, 우리 남편이다. 아휴, 목사님이 안 봤는데도 아시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말하지요. 하기 싫은 사람은 뭘 찾고요? 핑계를 찾고, 하려는 사람은 뭘 찾는다고요? 방법을 찾는다라고 세상도 말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 마음.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길이 없을 때,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길이 있으면 길 따라가면 되죠. 방법 있으면 방법대로 실행하면 되죠. 가능성이 보이면 가능성이 도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있어요. 어떤 길도, 어떤 방법도,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그때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길이 없을 때, 아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냥. 아유,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드디어 내 삶에 기적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도무지 없을 때, 아, 망했다.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는 기적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다 라고 이전과 다르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은요, 마음과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가능성 제로의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다른 문이 다 닫혔다는 것은 기적의 문만 열려 있다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면 이 믿음의 말과 긍정적인 반응들은 우리 입에서 나왔지만 이것을 듣고 다시 우리의 세포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뇌신경망을 새롭게 할 겁니다. 짜증, 원망, 체념, 포기, 분노를 발산할 때 분비되던 신경전달 물질 스트레스를 통해서 짜증이 확 밀려오고 분노가 일어날 때 분비되는 호르몬과는 전혀 다른 호르몬이 분비될 겁니다. 반응이 다르다는 것은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몸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심각한 암의 원인은 스트레스예요. 마음이 달라지면 몸이 반응하는 거요. 시신경이 활성화되고 사고의 폭이 확장되면서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오, 가만히 있어 봐봐. 저기 지금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 어때? 옆에 계단 있잖아. 우리가 조심해서 침상 들고 저 계단으로 올라가면 지붕으로 갈 수 있잖아. 대박. 좋은 생각. 우와, 생각 못했네. 지붕이 석가래하고 집하고 흙으로 이렇게 얽어 놓은 거니까 우리 충분히 그 지붕을 헐고 뚫어서 내릴 수 있어. 맞아, 맞아. 야, 그거 좋겠다. 내가 가서 침상에 묶을 줄을 구해오면서 집주인한테 나중에 이거 훼손된 거는 원상복귀한다고 미리 양해를 구해놓을게.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으로 이 팀들이 그냥 거기 앉아서 서로 막 짜증내고 누가 오자 그랬냐 원망하고 막 체념하고 뭐 그런다고 길이 열립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방법을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인 거예요. 그 팀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다. 역시 우리 팀이 환상의 팀이야. 그리고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은 앞을 보고 2000년 전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매달아 내렸다. 조심조심. 하나, 둘. 하나, 둘. 잘하고 있어. 왼쪽 조금 더 내려줘. 조금 더 내려. 좋았어, 좋았어. 잘 맞췄어. 그 다음. 우리 조금 더 내릴게. 리얼하게. 그냥 된 게 아니죠. 다 맞춰서 침상을 속도를 조절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마음을 맞춰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은 조금 더 분명하게, 믿음은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오늘 또 집에 가셔서 괜히 옥상에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오시면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조용히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붕을 보는 것이. 모두가 방법이 없다고 체념할 때 조용히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길도 보이지 않다고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면서 누가 이 원인을 제공했냐고 원망할 때 침상에 줄을 묶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들의 그 포기하지 않는 도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흙이 막 푸르푸르푸르 떨어져요. 사람들이 다 놀라서 위를 봐요. 지붕이 막 열리고 먼지가 막 날리고 막 그러더니만 위에서 사람들이 막 지붕에 몰려 있어요.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중단이 됐죠. 보고 있는데 침상이 내려와요. 그러더니만 거동을 하지 못하는 환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상황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꼼짝도 하지 못하는 한눈에 봐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중증의 중풍병자가 간절한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쩜 이렇게 무례하냐? 어쩜 이렇게 예의에 어긋나냐?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냐? 이렇게요. 혼내거나 화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오히려 아주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감동하세요. 그러면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20절 하반절인데요.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를 선언하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하신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앞에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없어요? 안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나왔네. 그렇죠? 이 말씀은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질적인 두 가지, 신성, 거룩한 하나님과 인성, 그 하나 될 수 없는 가장 이질적이고 다른 이 두 가지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된 유일한 존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왜? 그분 안에 신성인 하나님과 인성인 사람이 함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은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을까요? 자기 죄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고백이 오늘 예배 때 여러분 고백하셨지만 그게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사도신경의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시는 사람이시지만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지만 그게 뭐냐?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부부의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와 다른 모든 것은 같지만 다른 한 가지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세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저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2부 때 틀렸거든요, 부르다가. 3부 때 그나마 좀 덜 틀린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뭐를 받는다고 아까 찬양해서 고백했어요? 죄사함 받으며. 오늘 예배 때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여러분 다 고백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을 때 기뻤어요.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아까 부르셨던 그 찬양과 같은 거예요. 이 용서함의 찬양. 나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다. 얼마나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이시기요 죄가 없으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오면 날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또 죄를 짓고 우리는 허물이 있지만 항상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를 선언하신 예수님은 죄 용서를 받은 그에게 또 선언하신데 이번에는 치유를 선언하세요.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 예수님은 그를 죄에서 먼저 해방시키시고 그의 마음을 치유하셔서 죄책감에서 풀어주시고 이제는 육체의 질병까지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치유는 영의 치유이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신체를 치유하시는 완전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께 왔던 그 사람은 즉시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서 나갑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이것을 본 사람들은 다 깜짝 놀라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6절이에요. 우리 26절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놀라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말했다.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일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또 병에서 나은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해요. 하나님께 영광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항상 영광이 된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봉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밥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길을 가든 사람을 만나든 대화를 하든 놀이를 하든 휴대폰을 하든 운동을 하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매 초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삶의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제게는요 늘 마음에 되뇌이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들어보시고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면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하세요. 제가 저작료 안 받을 테니까 저작권 주장 안 할 테니까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항상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거기에 인도하심에 맡기면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게 돼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하실 수 있겠어요? 살짝 눈빛이 지금 약간 살짝 불안해서 시킬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방법이 없을 때, 가능성이 제로일 때, 원망과 짜증을 쏟아내며 부정적인 말과 절망감에 빠져 체념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행동으로 생각지 못했던 방법이 떠오르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면서 지붕으로 올라가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 치유와 용서의 감격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용서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